시편 88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과 더불어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라 자손은 저자와 관련된 표제로 나왔는데 이 시편 88편은 에스라인 헤만이 확실하기에 고라 자손은 저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찬송시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라 자손의 찬송시에 이 시편이 수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로 언급된 헤만은 표제에서 에스라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라의 아들이거나 아들이라는 의미거나 또 토착민이라는 의미로 학자들은 추정하곤 합니다. 헤만이라는 이름은 열왕기와 역대기서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노래하는 자로서 아삽, 예단과 함께 언급된 인물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제에 나오는 마알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로서 마알랏 르안롯이라는 말이 질병 중에 또는 고통 중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저자가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에서 총 36편에 이르는 비탄시가 있는데 이 비탄시 중에서 이 시는 탄식과 절규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 부분을 보면 욥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비탄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호소, 찬양, 강구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시편에는 비탄시의 일반적인 특징인 두 번째, 찬양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 없다는 점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러했듯이 이 시편의 저자 역시 고통의 탄식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의 표현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시편 중이 시편 88편은 아마도 가장 슬프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울하고 또한 가장 어두운 시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 22편의 전반부가 이와 유사한 분위기인데 시편 88편이 더욱 슬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시편으로 보입니다. 시편 22편은 지금의 고통을 말하지만 시편 88편은 지금까지의 고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시편 88편의 저자인 헤만은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시편 88편의 저자인 헤만은 계속해서 죽음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 마지막 절인 18절의 마지막 단어가 흑암으로 마치는데 이 기도의 결론이 어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88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가장 슬프고 어두운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절박하지만 강렬한 기대보다는 점점은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어두워져만 갑니다. 보통 애달프고 애절한 시들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노래하고 기대를 표현하지만 이 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참담한 나머지 자기의 현실만을 참담한 어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먼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고통 중에 처한 시인이 주야로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에 이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라고 합니다. 시인의 영혼은 온통 재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마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또 절망에 사로잡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에 탄식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는 분명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보아 달라는 또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가장 먼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를 부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장이 자기를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시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표제에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훈시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모습 속에 극한 고난에 직면한 자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에 이 시편을 마스길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이어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절망스럽게 한 고통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한 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 속에 일어난 것이라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참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난들이 연속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였습니다. 시인과 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과 욥이 절망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따서 먹었습니까? 사울 왕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죄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안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기보다 길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행위가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진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앞서 고백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 고통 가운데 눈마저 시력마저 흐려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르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은 또 시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범죄한 데 대하여 징계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징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오직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주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인지 참 성도인지 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신다면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를 맞아도 너무나 지독히 맞아 다른 사람이 볼 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실한 성도로 참 성도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훈육합니다. 때론 매를 들어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우는 아이가 두 손을 들고 부모의 품에 안기려고 안간한 힘을 쓸 때 자녀를 떼어내고 더욱 매몰차게 때리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은 죄로 인해 징계하시지만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마지막 절 18절을 보면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빠른 응답을 간구하면서 징벌로 인해 고난 속에 죽게 된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다시금 호소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시편 88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징계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있어도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해 시인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은 죄를 간과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며 엄하게 징계하시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기에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무엇이든지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진실되고 진정한 믿음을 우리도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